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경찰이 지난주 파리 연쇄 테러에 연관된 테러범을 색출하기 위해 의심 지역에 대한 급습 등 본격적인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찰의 작전은 이 시간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총격과 폭발로 용의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 용의자 1명은 스스로 폭탄을 터뜨려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작전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부상했으며 이슬람 과격분자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프랑스 관리들은 지난 13일 발생한 파리 연쇄 테러 사건에 직접 가담한 나머지 1명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테러 공격을 벌이다 경찰에 사살되는 등 사망한 공격범들은 모두 7명으로 축구 경기장 주변에서 3명, 콘서트장 안에서 3명, 그리고 인근 식당에서 1명입니다. 한편 프랑스와 벨기에 당국은 공격범 중 1명과 형제인 벨기에 태생의 살라 아브데슬람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대처가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지원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춘 데 대해 환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지난달 이집트 상공에서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 사건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변화를 압박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 폭격기들은 어제 시리아 내 ISIL 근거지인 라카 지역에 맹공격을 가했습니다. 피터쿠 미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 폭격기들이 라카의 여러 ISIL 표적들을 파괴했다는 러시아 측 발표를 확인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무역과 상업, 경제성장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 중 기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연설하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 서명한 12개국 대표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TPP 협정이 공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비준이 필요하며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핵심 요소인 TPP 협정의 마무리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의 야당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는 자신의 정당이 집권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치 여사는 오늘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얀마는 적이 없지만 이웃나라들과의 관계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민감하고 신중히 다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얀마는 군부 통치 기간인 지난 1962년부터 2011년까지 국제사회 제재로 서방 기업들과 금융기관들과의 거래가 금지됐었으며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미얀마의 경제에 생명선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에서 각국 기업들의 경쟁이 가열되고 최근 총선으로 미얀마의 마지막 남은 군사 잔재가 청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미얀마 경제 진출이 상당한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마지막 남은 에볼라 환자가 완치돼 사상 최악의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곧 종료될 전망입니다. 에볼라에 감염돼 기니 수도 코나크리 치료소에 입원해 있던 생후 21개월 된 영아가 완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니에서는 아직도 에볼라 감염 여부를 검토 중인 의심 환자 수십 명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바이러스 잠복기의 두 배인 42일 동안 에볼라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기니도 에볼라 종식 국가로 선포됩니다. 기니에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서아프리카에서는 2년간 1만 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의 한 시장에서 어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32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폭발은 욜라시에서 저녁 무렵 발생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당국은 어두운 가운데 전기 공급도 안정적이지 않아 시신이 도처에 놓여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아직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힌 단체는 없지만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이달 초 보코하람 소탕이 임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일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라선 경제무역지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내년 5월 36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를 내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여부를 놓고 엇갈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반 총장의 방북 계획을 부인했습니다. 한살배기 아기를 포함한 탈북자 9명이 베트남에서 붙잡혀 중국 공안에 의해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양으로 보냈다는 것은 곧 북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생명에 달린 일이어서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고요. 이들을 살리기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이 끼겠으나 북부지방은 흐리고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에서 5에서 20mm가 되겠고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라선 경제무역지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내년 5월 36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를 내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라선 경제특구에서 활동할 북한 기업들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를 허용하겠다며 해당 기업과 사업들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대외 선정용 웹사이트인 내나라에 라선 경제특구 투자 관련 법규를 게재하면서 관광지와 산업구 개발과 투자 대상 기업 등 7개 분야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라선 경제특구와 관련해 세금이나 투자 정책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확정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우선 백학공업구와 라진항 물류산업구 등 9곳을 산업구로 개발하기로 하고 여기에 92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관광지 개발에는 총 62억 달러를 유치한다는 계획 아래 시내 국제회의구를 비롯한 10곳을 대상 지역으로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이들 개발구에 154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을 어떻게 유치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아울러 외국 기업들이 라선 경제특구에서 합작 또는 합영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는 북한 기업 8곳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외국 기업들에 대해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비롯해 이윤과 송금 보장 등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24년 만에 라선 경제특구의 종합개발계획을 완성하고 이를 공개한 것은 내년 5월 36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를 내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방대를 하게 되면 방향성이 결국은 그동안 해왔던 군 중심에서 당하고 내각 중심으로 돌리고 나름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 쪽으로 한번 힘써보겠다고가 될 가능성이 있죠. 적어도 이제 북한이 나름적이 완결된 경제 특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정도는 됐다라고 보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평가일 수가 있죠.
한국 정부 당국자는 라선 경제특구의 경우 무비자 관광이나 주택 소유권 허용 등 북한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가장 먼저 시행되는 곳인 만큼 이미 시장 경제가 작동하고 있는 곳이라며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대표적인 개발구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에너지 수급 문제 등 기반시설 미비와 불확실한 투자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라선 경제특구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설정된 5개 특구와 지방정부 차원의 19개 경제개발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이 라진 선봉 일대에 대한 특별 관리에 들어간 것은 김일성 주석의 집권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24년이 지나도록 외국인 투자는 북한의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았는데요. 라진 선봉 경제특구의 이력을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진 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는 북한이 외국으로부터 선진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방해 만든 특수지역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난 1991년 12월 발표된 북한 정무원 결정 74호로 아직 김일성 주석이 집권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북한은 이 조치로 함경북도 라진시에 14개 리동과 선봉군의 10개 리를 포함하는 621제곱킬로미터를 자유경제 무역지대로 공표하면서 라진항과 선봉항, 청진항 세 곳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이 지역 일대를 동북아시아의 화물중개와 수출가공업, 관광과 금융서비스 기지를 종합한 복합적인 자유경제 무역지대로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외자 유치를 위한 각종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체계를 개편하고 각종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 투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북한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는 1993년 5월 라진 선봉지대 국토건설 총계획을 세워 2010년까지의 3단계 개발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1단계의 만료 시한인 1995년까지 사회 간접 자본의 개발 실적이 저조하자 개발 전략을 2단계로 수정하고 라진시와 선봉군을 합쳐 라진 선봉 직할시로 승격시키는 등 라선 특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나름대로 힘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는 북한의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외국 자본 유치에 필요한 내부 구조가 미비한 데다 관련 정책의 비효율성이,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불신 등이 실패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라선 경제특구는 지난 2010년을 전후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9년 10월 당시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으로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분위기에다 그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라선시 시찰 등이 이어져 안팎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이듬해 1월 북한은 라선 직할시를 특별시로 다시 승격시키고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라선 경제무역지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활성화 노력도 잠시였을 뿐 라선 특구는 지정된 지 24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이어서 라선 경제특구 종합개발계획의 의미와 효과 또 전망 등에 관해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이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인 내나라에 중앙급 경제특구인 라진 선봉 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 개발계획은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 그동안 라선 특구에 대한 그 개발이라든지 외자 유치가 답보 상태에 이제 머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종합개발계획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보다 공세적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계획을 보니까 이전보다 이제 종합적인 성격도 있고 또 현실적이고 또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북한이 나름대로 상당한 그 이제 성의를 그 가지고 만든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네, 이 발표된 개발 계획 중에 특히 눈여겨봐야 할 사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 북한이 그 이전에도 많은 개발 계획을 이제 발표는 했지만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된 경우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눈여겨봐야 될 사업들은 이제 관광 사업 그리고 이제 그 국제 회의 같은 회의장으로서 난인선봉 특구를 활용하겠다는 이런 측면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 그리고 이제 북한 간의 3자 간의 그 국제 관광 지역 개발이 지금 그 난인선봉 근처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흐름하고 난인선봉에서 이제 관광지대와 또는 회의 장소로서 활용하려는 이런 계획들은 충분히 함께 발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한 기업이 본격적으로 난인선봉 특구에 진출해서 외국 기업하고 이제 합작도 하겠지만 독자적으로도 이 물건을 생산해서 내수 시장 특히 이제 북한 내수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측면도 주목할 만하고요. 이런 얘기는 북한이 그 이제 북한 내부의 어떤 그 특구를 비롯한 내부의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맞춰서 이 난인선봉에서 독자적 또는 외국 기업과의 합병 합작으로 본격적으로 이 생산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를 비치고 있는 측면이 상당히 주목할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그 발표 내용을 좀 보니까 기업의 자율 경영을 보장하고요, 수익금의 해외 송금도 허용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또 입주 기업에 대한 재량권 보장도 약속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해외 자본 유치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십니까?
예,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전에도 이제 북한이 언급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는 것이 이런 내용들이 이 선전용 대외 선전용 이제 웹사이트에 일단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법적 그 실효성을 갖는지 또 그 북한의 이제 지도자 수준에서 이런 그 자율경영 보장이라든지 선거 허용과 관련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질 수 외국 자본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지도부 차원에서의 어떤 그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그 보장책을 실제로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아무래도 해외 자본 유치에 이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아직 완전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그 나선 특구 개발 계획은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시도 아니겠습니까? 뭐 자본주의적인 모델을 적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경제 개발과 관련해서 북한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 분명히 이전보다는 진전된 그 진전된 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난인선봉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그러니까 24년 전에 이제 개방한 경제 특구고 또 그동안 자본주의 모델을 그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많이 적용해 왔던 곳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모델을 적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 이게 그 자본주의 모델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 만약에 난인선봉에서 이 모델이 성공한다면 다른 지역 발전 특히 이제 지역 개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 나선 경제특구 개발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결국 이 북중 관계 그리고 또 남북 관계와 같은 이 정세가 이 안정된 정세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정세가 이제 뒷받침되면서 그 법제도라든지 인프라 정비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지금 전력 부분이 이제 그 외국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정적으로 이제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여건이 지금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전력 외에 이제 인프라도 아직 많이 그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현재 그 북한의 경제 특구가 어디에 몇 개쯤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북한이 이렇게 경제 특구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북한 전국적으로 경제 개발구가 한 개 또는 두 개씩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중앙급 경제구와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포함해서 한 25개 정도의 포괄적인 경제특구가 지금 그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이렇게 많은 그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이유가 우선은 그 이제 지역 골고루, 그러니까 평양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북한 전역 이 골고루 잘 살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개발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모범적인 가장 그 모범적으로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공단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개성단도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은 나진 선봉을 우선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그 성공 모델을 다른 지역 경제 특구에 적용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북한의 계획대로 이 나선 특구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됐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교수님께서는 보시나요?
이 나선 특구의 성공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북한은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기업도 유치하려고 하겠지만 결국은 한국 기업도 들어가서 특히 이제 북한이 가장 원하는 제조업 그 분야에 이제 그 외국 자본 유치를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국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남북 관계가 상당히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그 나선 특구는 지리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접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반적인 어떤 경제 발전 또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나선 경제 특구 종합 개발 계획에 대해 경남대 극동 문제 연구소 이물출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 여부를 놓고 언론들의 엇갈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이 이번 주 중 방북할 것으로 보도한 데 이어 중국 관영 매체도 반 총장이 오는 23일 방북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유엔은 두 보도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7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23일 나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관계자를 인용해 반 총장의 방북 일정이 확정됐다며 그가 항공기편으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신화통신의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유엔 대변인은 반 총장은 다음 주 북한을 여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주 대부분을 뉴욕에 머물다가 오는 27일 개막하는 영연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몰타를 방문한 뒤 현지에서 바로 오는 30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변인은 이어 반 총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를 위해 북한을 포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 원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화통신에 앞서 한국의 연합뉴스는 반 총장이 이번 주 안에 방북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유엔은 이에 대해서도 부인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기문 총장과 북한 측 사이에 평양 방문 시기와 일정 등을 놓고 막판 조율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연합뉴스는 미국과 프랑스 등 유엔의 주요 상임 이사국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대규모 테러 사태 와중에 이뤄지는 반 총장의 방북을 선뜻 반기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유엔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에 주목됩니다. 북한은 미 국무부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는 제외됐지만 테러 근절 노력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됐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 동안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 연구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6일엔 서울 글로벌 센터에서 기자회견도 가질 계획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는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방한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이번 방한이 그의 마지막 공식 임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살배기 아기를 포함한 탈북자 9명이 베트남에서 붙잡힌 뒤 중국 공안에 넘겨져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가 또다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지난달 초 탈북한 9명의 북한 주민들이 중국 공안에 의해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한 살짜리 남자아기와 10대 청소년 한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에 따르면 9명의 북한 주민들은 한국으로 오기 위해 지난달 초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뒤 랴오닝성 선양에서 중국과 베트남 접경지대인 광시성 난닝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2일 국경을 넘은 뒤 베트남의 몽카이에서 라오스로 가는 버스를 탔다가 베트남 경찰의 불심 검문에 걸려 붙잡혔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이들을 추방해 중국 광시성 둥싱의 공안에 넘겨주었고 이들은 이곳에서 한동안 억류돼 있다가 지난 16일 기차편으로 선양으로 옮겨졌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영자 사무국장은 과거 사례로 미루어 중국 당국이 남방에서 붙잡은 탈북자들을 선양까지 데려고 온 이유는 이들을 북한과의 접경인 지린성 툼원 변방대로 이송한 뒤 북한으로 돌려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선양으로 보냈다는 것은 곧 북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생명에 달린 일이어서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고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김 사무국장은 이들이 몽카이에서 붙잡힌 직후 한국 정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지금은 이들이 있는 곳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도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들의 소재를 확인 중이라며 신변안전과 석방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국장은 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한국행을 도와온 현지 활동가들의 말을 빌어 한동안 중국 남방에서의 탈북자 단속이 일부 완화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몇 달 전엔 중국 공안이 붙잡은 탈북자들을 풀어준 사례도 있었다며 한중 정상회담 등 양국 우호관계가 돈독해진 영향으로 짐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국장은 그러나 중국 당국이 또다시 탈북자들을 불법 월경자로 보고 강제 북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북중관계 개선 조짐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국장은 이 때문에 이들 탈북자들이 지난 2013년 5월 라오스로 탈출했다가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의 전처를 밟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당시 탈북 청소년들은 한국인 선교사 부부의 도움으로 라오스에 밀 입국한 뒤 붙잡혀 중국으로 추방됐고 중국 당국은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 핵 시설에 접근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언제든 방북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마노 유키아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심각한 우려 사안으로 거듭 규정했습니다.
The nuclear program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mains a matter of serious concern.
아마노 총장은 17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연례 핵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시설에 접근할 수 없어 관련 활동을 감시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The agency remains unable to undertake verification in the DPRK and our knowledge of the country's nuclear program is therefore limited.
IAEA가 북한 내부에서 검증 작업을 진행하지 못해 북한 핵 프로그램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마노 총장은 IAEA가 북한에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 북한으로 돌아갈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IAEA 검증 요원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동안 발생한 현안 등을 해결하는 데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 전문가는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놨는데요. 오히려 동아시아에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포르킹스 연구소에서 17일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 서부 남캘리포니아 대학 한국학연구소의 데이비드 강 소장은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군비 경쟁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 arms race. No matter how I judge it, no matter how I slice it, no matter whether you measure naval.
강 소장은 지난 25년 동안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비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냉전 시대 3.5% 수준에 달했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최근에는 1.8% 수준으로 50%나 줄었다는 겁니다. 강 소장은 특히 동아시아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남미와 비교하면서 군사적 긴장 요인이 더 많은 동아시아의 국방비 비중이 남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소장은 또 동아시아 각국의 국방비 지출을 보더라도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난 20년간 국방비 지출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 소장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처럼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는 것은 역내 최강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중국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It's unthinkable. Nobody thinks China wants to be again like Japan 100 years ago and just go through.
중국이 100년 전 일본과 같이 자신들을 침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강 소장은 국경 분쟁 등 일부 분쟁이 있지만 동아시아에서 생존 자체를 우려하는 나라는 타이완과 북한 두 나라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강 소장은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공존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소장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도 이런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t's diplomacy, it's economics, and then it's military. So military is not a non-important. Of course it's important, but I think the other
외교와 경제적 접근이 우선돼야 하고 군사적 접근은 그 다음이란 지적입니다. 물론 군사 분야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외교와 경제적인 접근이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강 소장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미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동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이 없다는 강 소장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일본의 안보 관련법 제정과 개정,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동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동아시아 지역 내 군비 경쟁이 미국과 옛 소련 간의 냉전 이후 보지 못한 규모와 속도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일본 남해에서 대규모 해상 합동 군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항공모함과 이지스 전투함 등 다양한 전력이 참가해 역내 긴급 사태에 대비한 여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16일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일본 남해에서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인 AE-16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E-16은 두 나라의 상호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실전 훈련으로 20년 넘게 해마다 실시되고 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특히 올해 훈련은 1년 전부터 계획됐다며 일본의 방어뿐 아니라 역내 긴급 사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반도와 남중국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긴급 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주 워싱턴의 한 행사 연설에서 미일 안보 동맹의 최대 위협이 북한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 다양한 전력들이 동원됐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레이건호 전단인 제5 비행 강습단과 15 구축함 전대, 크루즈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갖춘 순양함 엔티텀호, 최신 함대공 미사일인 SM-6을 장착한 9,800톤급 챈설러스빌호가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사일과 전투기 요격이 모두 가능한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호와 머스틴호, 해양 순찰선, 정찰기, 한 척의 미 잠수함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두 나라 해군이 공중과 해상, 대잠수함전 등 수중전에 대비한 해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호 함장인 존 알렉산더 제독은 이번 훈련이 미일 군사 관계의 긴밀함과 강력함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상호 지원과 우정을 심화하겠다는 미군의 안보 공약을 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렉산더 제독은 특히 미일 관계는 여전히 21세기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 평화, 번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4월 새롭게 개정한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통해 합동훈련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두 나라는 특히 지침 5조에 훈련과 연습란을 신설해 두 나라 군대가 상호 작전 능력과 지속성,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일본 안팎에서 효율적인 양자, 다자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의적절하고 현실적인 훈련과 연습이 억지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런 훈련 활동에 대한 상호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매달 또는 매주 크고 작은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연례 야마사쿠라, 오리엔트 쉴드, 노스 윈드 훈련, 해군의 AE, 킨스워드, 공군의 레드 플래그, 던 블리츠, 해병대 등이 통합해 참가하는 돈 브리츠 훈련이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동원 병력과 훈련 내용도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실시된 북극 오로라 훈련에는 일본의 제1공수특전여단이 미 영토에서 처음으로 낙하 훈련을 실시했으며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염두에 두고 낙도 탈환을 위한 수륙 양용 작전 훈련, 대량 살상 무기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일본의 군사력 확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군사훈련뿐 아니라 무기 개발과 사이버, 우주 분야의 개발 협력도 확대한다는 입장입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5차례 통일문화정책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포럼은 문화분야 통일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일문화정책포럼 2015년도 제5차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예술가의 집. 문화 분야 통일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통일문화정책포럼은 남북 문화교류 정책과 통일문화 정책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남북 간 문화 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한 해 5번씩 토론회를 열고 있는데요. 그동안 남북 간 정세 변화에 따른 문화 분야 대응과 전망, 분야별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과제 제시, 통일 이후 문화 분야 정책 과제 등을 다뤘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일문화연구센터의 박영정 센터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통일문화정책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저희 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국정기조에도 평화적인 통일기반 조성이 있듯이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평상시에 논의를 많이 해나가고 또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문화 분야에서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의 공론화의 장으로 열고 있습니다.
박영정 센터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도 맡았는데요. 남북 문화 합의서 추진 배경과 의의, 법적 성격, 적용 범위와 체계, 추진 전략 등에 대해 조사 발표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통일 준비위원회에서 대북 제안하는 과정 중에 남북 문화협정 체결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문화협정을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체결하면 좋은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를 하고 또 여러 분야에서 10분의 토론자를 모셔서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고 있어서 중간에 전문견에서 또 많은 분야의 선생님들 의견도 들을 거면서 그 결론에 해당하는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제가 그리고 이제
박영정 센터장의 발제에 이어 언어, 문화유산, 체육, 언론, 관광, 저작권, 법제의 각 분야 전문가가 토론을 벌였는데요. 저작권 분야의 토론을 맡은 김기현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기획실장은 남북 문화교류는 사실상 남북 간 저작물의 교류라고 할 수 있고 남북 간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면 그만큼 남북 문화 교류는 지체될 수밖에 없으므로 남북 당국이 상대방 저작권을 인정하고 그 이용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도서관 분야의 토론은 이용훈 서울도서관장이 맡았는데요. 이용훈 서울도서관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서관은 사실은 이제 기반 요소 같은 거거든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 도서관이 역할하면서 또 북한의 도서관 또 우리 쪽의 도서관들이 또 같이 해야 될 일들을 좀 이제 같이 좀 찾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참여를 했습니다.
이용훈 관장은 또 국가서지 공동 작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향후 통합을 대비한 사전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상들을 갖고 있는 건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뭐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사상적인 문제들은 좀 나중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과학기술이라든지 뭐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충분히 자료로 또 그리고 고전들 있죠. 고서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서로가 또 충분히 협력해서 우리 같이 문제를 좀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단계적인 그런 접근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체육 분야의 토론을 맡은 김동선 경기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교수는 독일의 사례에서 서독 방송 매체를 통한 동서독 체육 교류에 대한 보도의 증가는 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모을 수 있었고 이것이 동독 정부에 의해 체육 교류를 강화하게 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관광 분야는 한국관광공사의 박병직 남북관광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섰는데요. 박병직 센터장은 먼저 북한의 최근 관광 정책의 변화에 대해 짚었습니다.
북한의 관광 정책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를 들면 이제 그 관광 인프라를 많이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인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호텔 등 숙박시설 등 인프라 개선을 지시하고 나서는 북한의 인프라 체제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있고 또 관광 상품도 그 소비자의 니드, 고객의 니즈에 맞는 그런 상품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박병직 센터장은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이 오히려 다른 국가와는 차별화되며 한반도를 국제 관광 매력지로 홍보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관광 협정 체결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가 세계적인 관광 목적지가 되고 또 다양한 연계 상품 개발을 통해서 그 우리나라가 이제 관광객이 2천만, 3천만 시대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고 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관광 협정의 체결이라든지 또 문화 협정의 체결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접점을 마련해서 공동 협력의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토론을 맡은 김덕순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센터 교류협력팀장은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활동은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포함하며 다자 간 교류와 협력체제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5차가 2015년 통일문화정책포럼의 마지막 일정인데요. 내년에도 통일문화정책포럼은 꾸준히 이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은 서울지구 한상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 한상미 기자와 함께 첫 소식 이야기를 해볼 텐데 최근에 난민을 가장해서 유럽에 입국한 뒤에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를 일으킨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죠. IS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전 세계 추모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시리아 난민 200여 명이 한국에 입국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리아 난민이나 테러와는 전혀 무관할 것으로 여겨졌던 한국에도 시리아 난민 200명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는데요. 한국에 온 시리아 난민은 모두 200명입니다. 그중에 135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서 준 난민 지위로 모처에서 임시로 체류하고 있고요. 나머지 65명은 아직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해서 공항에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 법무부는 준 난민 지위를 받은 135명에 대해 한국에 체류할 수 있을지 여부를 심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 한국에 온 시리아 난민들이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리아 난민들은 대부분 목숨을 걸고 배를 이용해서 유럽에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에 온 난민들은 항공편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비행기를 이렇게 탈 수 있을 정도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난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준 난민 지위를 받은 135명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 신고하고 가 있다가 심사가 끝나고 허가가 나면 한국에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몇몇 한국 국민들이 IS를 지지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국정원에 따르면 한국 국민 10명이 인터넷을 통해서 IS를 공개 지지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관계 법령이 아직 미미해서 아직 신원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정원은 또 지난 2010년 이후 국제 테러 조직과 연계됐거나 테러 위험 인물로 지목된 한국 체류 외국인 48명을 적발해서 강제 출국 조치했습니다.
네. 자, 이 외에도 한국 경찰이 IS 추정하는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군요. 어떤 인물입니까?
네. 32살 인도네시아 사람 A씨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IS 지도자죠. 이 알 바그다디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알 누스라라는 단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7년에 위조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온 A씨는 지난 4월에 등산을 하면서 알 누스라 깃발을 흔들면서 이 단체를 지지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자 SNS에 올렸고요. 지난달에는 서울 경복궁에서 이 알 누스라 상징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사진을 촬영한 뒤 역시 SNS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A씨는 체포된 뒤에 40만 명의 시리아 민간인이 사망했지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반면에 누구의 소행인지도 아직 확실치 않은 프랑스 파리 테러 희생자를 위해 기도하는 건 너무한 처사라면서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국에 머물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서 IS 활동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네, 역시 인도네시아인인데요. 한국에 머물던 이 인도네시아 한 명이 출국해서 IS에서 활동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인도네시아인은 출국 전 2년간 대구에 있는 성서공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국정원은 IS가 지난 8월 발행한 간행물 등을 통해서 한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십자군 동맹에 포함된 테러 대상국으로 분류한 것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한상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신용등급 관련된 내용인데 AA3이면 좋은 등급을 받은 건가요?
네, AA3, AA3, 이게 아주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급입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이죠. 이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내년에도 현재 수준인 AA3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스테판 디크 무디스 부사장은 오늘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매우 우수해서 AA3 신용등급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디크 부사장은 또 한국의 금융시장이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고 경쟁력 제고와 대외 취약성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규제, 또 시장 개혁 추진 등이 한국의 긍정적인 등급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이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서울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신용도 평가를 받았다고요?
네, 이 무디스와 함께 국제신용평가사로 손꼽히는 스탠다드앤푸어스, 이 S&P죠. 서울특별시 자체 신용도를 A+에서 AA- 한 등급 상향 조정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S&P는 서울의 최근 경제 동향과 전망, 중앙정부와의 관계, 또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평가해서 지난달 기준으로 장기 신용등급을 AA- 통보했습니다. 이 S&P의 장기 신용등급은 투자 적격 상태 중에선 최하위인 BBB-부터 최고 등급인 AAA까지 있는데요. 서울시가 받은 AA-는 위에서 네 번째로 좋은 등급이라고 하네요.
네. 자, 서울시가 이렇게 좋은 등급을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 S&P는 서울이 한국의 수도에 걸맞게 견실한 경제와 우수한 재정관리 역량, 또 매우 우수한 유동성과 예산 성과, 낮은 부채 부담 등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의 등급이 이렇게 좋았지만 한국 정부의 신용 등급을 넘어설 수는 없어서 AA-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방문위원회가 2017년까지 연간 해외 관광객 2천만 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밝혔군요.
네, 내년이죠. 2016년부터 2018년까지가 한국 정부가 정한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한국방문위원회는 오늘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2017년까지 매년 해외 관광객 2천만 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근데 사실 연간 2천만 명이라고 하면 절대 적은 숫자는 아닌데 이를 위해서 추진하는 한국만의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네, 한국 방문위원회가 추진하는 4대 전략이 있습니다. 먼저 특별 인센티브와 프로모션을 통한 개별 관광객 유치 증대, 방문 서비스 개선을 통한 해외 관광객 재방문 유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민간 참여를 통한 범국가적 관광 캠페인 전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2016년은 K-푸드, 2010년엔 K-스테이, 2018년은 K-컬처를 주제로 해서 해당 주제의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저가 호텔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연간 1,400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의 중저가 호텔이 너무 부족해서 중국과 일본 관광객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제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중저가 호텔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요, 이 해외 관광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이 미화로 약 $77, 일본인 관광객은 $128가량의 중저가 관광 숙박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2013년을 기준으로 서울 지역의 관광호텔 객실 중 62%가 특급, 그러니까 매우 좋은 호텔이었고요. 중저가에 해당하는 1등급에서 3등급 호텔은 24%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수준인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은 숙박시설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하는 부작용도 늘고 있다면서 숙박업은 유해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수도권의 중저가 호텔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한상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그리고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이번에 테러를 당한 프랑스 국민들에게 깊은 연대감을 느낍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프랑스 파리 곳곳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로 129명이 사망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테러에 대해 무고한 시민에 대한 잔인무도한 테러라고 규탄했습니다.
This is an attack not just on Paris. It's an attack not just on the people of France, but this is an attack on all of humanity and the universal values that we share.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테러 공격은 단지 파리와 프랑스 국민들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것은 극악무도하고 악랄한 테러 행위며 우리는 모든 인류를 공격한 그들에 맞서 싸울 것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프랑스는 우리의 가장 오래된 동맹국이며 프랑스 국민들은 미국과 오랜 시간 함께 협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인들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프랑스인들과 뜻을 같이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We want to be very clear that we stand together with them i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and extremism. We're going to do whatever it takes.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힘을 합쳐 테러와 극단주의에 대응할 것을 다짐한다며 우리는 프랑스 국민들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며 세계 각국과 협력해 테러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테러 집단이든 끝까지 찾아 소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